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냐? 지난주 금요일 날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뭐였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참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이 죄사함인데, 그렇다면 구원은 또 어떠한 의미가 있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 용서가 얼마나 큰 은혜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셔야만 하는 기도를 하는 그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를 막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너무나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또 깊이 기도하는데, 간절하게 깊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무엇이 우리의 마음속에 막 일어나냐면 죄책감이에요. 너는 정말 하나님께 이러한 것을 기도할 만한 자격이 되는가? 그러한 것들이 막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 후회가, 어떤 후회가 나오냐면,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때 참을 수 있었는데, 그때 안 그럴 수 있었는데, 내가 먼저 회개할 수 있었는데, 먼저 돌이킬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냐라는 그런 마음이 막 우리의 기도를 막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살아가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데,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도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열두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열방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로마에 세워지고 세계의 어떠한 그 종교로, 신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그 선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는데, 이 사도 바울의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부름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사도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는데, 그때 사울이었던, 바울이 아니면 사울이었던 그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러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하러 가고 있었습니까? 너무나 정말 기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냐면,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이 그 재판관 앞에서, 왕 앞에서 자신의 어떠한 변론을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변론을 하고 그 변론은 자신의 간증이 되기도 하고 자신의 고백이기도 한데,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나느냐, 언제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26장 9절에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는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죽을 때에 정말 죽이라고 찬성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또 모든 회상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받게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그러면 너가 부인하기만 하면 살려준다고 하면서 조롱하고 핍박하던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었냐? 이 사울, 사도 바울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막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다 가서 그러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 위임과 위임을 받고 달메색으로 갔다. 그런 과정 가운데 내가 이제 큰 위임을 가지고, 위임 받아가지고 그 힘을 받아가지고 달메색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보면은 예수를 대적하고 있었고,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예수를 대적한다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잘 믿는 사람들을 회당에 데려다가 그들의 입술로 예수를 모독하게 하고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 그러한 것들에서 만족을 찾고 즐거워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을 내서 내가 대제사장의 그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사실입니까? 자,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만나 주신 것은 이렇게 자격이 안 되고 전혀 진짜 자격이 안 되는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만나 주셨냐는 거예요. 26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정말 죄인인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믿는 예수를 믿는 것에 있어서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울 이렇게 딱 선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게 하시냐? 죄사함을 알게 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기업으로 하나님의 자손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과 관련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주님을 먼저 예배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지만 아직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교해서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고 찬양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러한 즐거움과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해요. 그리고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그러니까 이 긍휼이, 이것이 긍휼이 여기는 마음으로 딱 연결되고 거기서 끝나야지 교만하고 우쭐하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누구보다도 크게 쓰임받은, 하나님께 사용하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의 그 삶을, 자신의 그 믿음을,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곧 무엇의 증인이냐면 용서받은 죄사함의 증인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들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갔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정말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죠.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모습 아니면 지금 온전히 회개하지 그 모습 때문에 결코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고 버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셨을 때 사도 바울이 누구를 붙잡았어요?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죄책감 그런 거 다 떨어버리고 정말 주님을 붙잡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을 만한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물론 나도 포함하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중요하지만 불쌍히 여기고 뭐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중요하지만 정말 뭐랄까 깔보고 멸시하고 그냥 저 사람들은 뭐 사탄의 자식이다라는 식으로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게 딱 들려지면 내가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상태에서 주님을 만났구나. 사도 바울과 같은 나를 주님이 만나 주셨구나. 그래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열심히 힘쓴 거 다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본다면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뭐 있겠어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딱 보시고 얘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우리가 이런 것을 끝났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만나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내 육신이 온전하지 않고 내 상황들이 예전 같지 않지만 내 형편들이 예전과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로 하여금 새롭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만남이 특별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특별한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3절에 보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다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죄인인 나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죄인들 중에 괴수인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건 뭐냐? 바로 자기가 용서받음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게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사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생명이, 죄사함이 바로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있음을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거는 교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겸손하게. 그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점, 자신의 부끄러운 것들, 자신의 과거를 오픈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자꾸 우리의 누군가를 우리 어떤 과거의 모습들이라든지 그런 거를 뭐 얘기하고 알라고 하면은 좋습니까? 솔직히 부끄럽죠. 그냥 정말 새 것이 되었으니까 예전 것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때로는 정말 내 약점이지만 내 부끄러운 것이지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큼을 이렇게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에 조선 말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정말 놀라운 것은 여러분 통성기도는 방언기도하고 틀립니다. 방언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1900년대 이후에 뭐 이렇게 그 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방언 기도라는 것이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이 조선에서 조선 말기에 어떠한 것이 있었냐면 통성 기도가 있었어요. 통성 기도. 그래서 코리안 스타일 기도가 뭐냐? 방언 기도가 아니라 통성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통성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서 우리가 우리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뭐예요? 내가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듣는다는 거 안 듣는다?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옆에서 자꾸 소리가 들리면은 신경 쓰이잖아요. 솔직히 안 들으려고 해도 자꾸 옆에서 기도하면은 막 들리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할 때도 좀 찬양을 틀어놓고 좀 크게 틀어놓고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다 듣고 있는 거 아닌가 막 그러면 솔직히 신경 쓰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러한 통성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들이 그 선교사들이 쓴 거예요. 선교사들의 편지예요. 사람들이 통성 기도를 하고 공개적으로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양반들이 종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회중 앞에서 고백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내가 첩질했습니다 하면서 그 첩들을 정리하고, 도둑질한 사람들,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하고 도둑질하고, 술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술 담배를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약간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그러한 거룩함을 추구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 조선 말기에 한국의 가장 큰 병이 뭐였냐면 술 담배, 이것 때문에 너무나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 선교지에 가보면 술 먹고, 제가 멕시코에 우리 선교 갔을 때 그때 우리 조숙희 권사님이 나중에 같이 이제 지금은 이렇게 LA 아들 있는 곳으로 가셨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 때였는데, 전사님 여기 있는 남자들은 못됐어. 왜요? 술 먹고 그 와이프들을 때려가지고 그 와이프들이 그 의사로 왔는데 다 몸에 멍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뭐가 문제예요? 이 술이 문제예요. 술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술, 담배가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 선교사님들이 술, 담배를 못하게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술, 담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막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짜 그러한 것들을 정리한 그 삶을 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안 놀겠어요? 진짜 개망나니 같은 사람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막 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라든지 뭐 금요 예배 교심을 감사하지만 그 당시에 부흥회 하면은 정말 일주일 동안 부흥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쉽지. 일주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공부하고 성경 배우고 막 그런 거예요. 기도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씀 앞에, 뭐 그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면 얼마나 특별한 것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르칠 때 목사도 설교도 참 잘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잘 가르쳐야 된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막 선교사들이 와서 가르치면 한국말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 한국말도 잘 못하는 그러한 그 선교사들한테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가르치면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심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이 땅에서의 거룩한 삶을 정말 심플하게, 간단하게, 하지만 중요하게 가르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막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가 그런 증인들을 보니까 막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했을 때에 우리는 좀 뭐 괜찮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그러한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정말 의롭다 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신 거예요. 죄를 통한 그 결과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 이후에 가장 그 근본적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그 죄의 결과, 죄의 저주가 뭡니까? 뭐예요? 죽음, 사망.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사망이고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그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받았다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정의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여러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이야기할 때 제사에 대한 희생제사에 대한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속죄의 의미도 있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 감사 이것이 있어요. 두 번째는 공동체를 향한 그 예배 가운데 그 음식을 나누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같이 있지만 희생제사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속죄예요.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구약의 희생의 피 흘림은 유효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일회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그 대제사장도 그 제사장의 제일 큰 헤드인 대제사장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매 들어갈 때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인도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죄를 영원히 없어지 못하고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희생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이 이 황소, 염소, 양을 가지고 동물을 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우리의 죄는 뭐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거짓말한 그 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정말 우리 스스로가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하지만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만족되어야만 용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만족되어야만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사함을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자신이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하는 가장 많은 호칭이 뭐예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귀엽고 예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그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드려진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 명제를, 정말 그 주제를 잘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신학적인 그 답이 뭐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에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고 예수님은 참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신이다라는 거, 정말 그러니까 이단들은, 어떤 이단들은 그냥 예수님은 그냥 인간으로서 끝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냐, 입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그 신성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의 그 인성, 육신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 육신을 입은 것도 그냥 어떠한 이 육신이 아닌 무슨 환상과 같은, 가짜 같은, 그러니까 이 가짜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런 가짜의 개념은 아니고, 어쨌든 간 그냥 우리의 육신과는 다른 그 육신을 가졌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둘 다 이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 용서, 희생제사, 희생제물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또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입었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아버지는,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육신에 입었지만 예수님의 그 혈통은 결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인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이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육신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이 육체의 우리의 죄를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참 신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은, 참 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졌다는 것은 그 희생제사가 영원한 희생제사라는 거예요. 그 안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죄가 없다는 거예요. 신성을 가졌다는 것은 그 인간의 죄의 유전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성한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좀 쉽게 온전한 예화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한 10만 불의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행에 10만 불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탕감해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은 뭐 10만 불 빚이는 것처럼 아니냐고 뭐 이렇게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빚진 자는 결코 빚을 탕감해 줄 수가 없어요. 빚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돈을 가진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는 이 두 명제가 정말 중요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성은 인간의 대표로서 육신을 입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신성은 죄 없는 완전한 그 희생의 제물이기 때문에 영원히 속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희생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드리는 거예요. 한참 전에 제가 신문에서 그러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한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가지고 희생제사를 보여준다고 그래가지고 양을 직접 애들 앞에서 잡았대요. 여러분, 그냥 얼마나 그냥 난리가 났겠어요. 그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무엇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이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거,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이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건데,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 그래요, 우리는 자격이 안 됩니다. 자격이 안 돼요. 정말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자격이 안 되는 우리들을 은혜로 먼저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지만 그 근본적인 의미가 틀린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혹시 누가 막 이상한 소리로 여러분을 너는 자격이 안 돼,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 라고 막 한다면 그건 다 무시하세요.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셨음을 믿고,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계속 죄 속에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붙잡고 또 정리해야 되겠죠. 죄악된 것들, 잘못된 것들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삶, 예수를 붙잡는 그 믿음의 삶,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삶,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